함께 아가서 4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꿰미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제가 최근에 소설들을 그러니까 고전들을 고전 소설을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 읽게 된 게 제인 에어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재미난 글들 내용들을 참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제인 에어가 어릴 때에 자기를 가르쳐준 구제 학교가 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이세요. 이 제인 에어를 소개했던 분들이 이 애는 거짓말장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가 교칙을 어겼을 때에 너는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계속 이제 설명을 길게 했어요. 그래서 한참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지옥에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지옥에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마음속에 답이 그려지셨죠? 예수 믿으면 돼요. 죄 안 지으면 돼요. 이렇게 말을 대부분 할 거예요. 이 두 가지 안에 대부분 아마 들어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인 에어가 이렇게 말해요. 안 죽으면 돼요. 제가 그 소설의 작가의 의도를 가만히 보면서 안 죽으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에 사랑하는 남자는 목사이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이전에 지금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그 남자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있는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 이름은 선진이라고 합니다. 그 얘는 세인트 존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선진이라고 그렇게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읽는다고 해요. 이 남자가 선진인데 이 남자는 인도의 선교사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제인 에어가 첫 번째 남자를 피해가지고 와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 때에 자기 집에 받아들여서 이 제인 에어를 살려준 은인이에요. 그래서 함께 살다가 어느 날 사랑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인도의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당신은 사랑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노동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 자기를 말해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청원이에요. 그 남자가. 남자로부터 청원을 받는데 당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선교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봉사하기 위해서 그게 더 고귀한 목적이기 때문에 당신은 내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청혼을 받은 제인 에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당신과 누이 동생으로서 인도에 가겠습니다. 상당히 여러분 재밌는 표현. 실제로 이 둘 관계는 사촌의 관계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이 선진이라고 하는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누이 동생은 필요 없습니다. 누이 동생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청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뭐라고 말하는데 내가 누이 동성으로 선교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나는 누이 동생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랑하지 않지만 당신은 내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왜? 선교를 위하여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볼 수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사랑하는 일보다 선교하는 일은 더 거룩하기 때문에 사랑 따위는 버리고 선교를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도 부부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아마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도 그런 일은 안 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것이 억지 소설 속에서만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너무나 자주 이 반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선교와 봉사와 하나님의 구속의 뜻 이런 것을 만약에 개인의 사랑과 대치한다면 그것을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 이 남녀가 함께 논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둘은 서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제인의 어가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동료 선교사는 될 수 있지만 저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왠가 하면 당신에게 내 자신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지혜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사랑 없이 봉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봉사 없이 사랑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두 가지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선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대명령이고 비전인데 이것을 여러분 사랑 없이 저와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을까요? 아니, 좀 더 지혜롭게 말한다면 대위명령의 선교는 결국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는 구속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자기를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주님이 몸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죄사함만 딱 취하여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살았다고 말씀을 하셔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자기 몸 주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것 그 자체를 사랑의 마음을 빼앗겼다. 마음을 빼앗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4장 9절 말씀에 이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4장 9절 말씀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기 마음을 빼앗겼다 하는 말을 두 번 사용하게 되는데 그 남자의 마음을 빼앗은 게 뭔가 하면 그 구절 말씀에 보니까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 여자가 한번 자기를 흘낏 보는데 그게 남자 마음이 그냥 불을 확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던 사람이 한번 자기하고 눈만 마주쳐도 마음이 막 불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 여자의 목에 주렁주렁 지금 목걸이가 달려있는데 그게 비늘 하나가 반짝반짝하는데 그 비늘 딱 소리만 듣고 모습만 봐도 마음이 막 흥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는 것을 영어 번역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NASB라고 하는 번역은 이렇게 해놨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당신은 내 심장 박동을 더 빠르게 하는군요. 아시죠, 여러분? 그때 예, 아, 데이트하기 100m 전, 아니, 아,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전에 나갈 때부터, 집에서부터, 아니, 여러분, 비행기 타고 그 여자, 그 남자를 만나러 갈 때부터 심장 박동이 빨라졌던 때가 있죠. 지금도 그 심장 박동이 빨리 뛰고 있죠. 여러분들이 출근했다가 퇴근하러 집에 들어갈 때 집으로부터 한 100m, 50m, 30m 점점 가까워지면 가슴이 벅차가지고 후다닥 집에 들어갈까요? 괜히 옆집 아저씨가 부르는 것 같고 저쪽에 커피숍은 더 맛있는 것 같고 오늘 저녁에 영화도 봐야 될 것 같고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첫사랑, 첫사랑이 아니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퇴근할 때에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서 마음의 심장 박동수가 더 빨라지기를 바랍니다. 예, 제일 나이 많으신 우리 집사님만 아멘하고 젊은 분들은 입도 꿈쩍 안 하고 예, 심장 박동수가 빨라진대요. 또 RSV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신은 내 마음을 황홀하게 합니다. 정신을 잃는다는 소리예요. 아, 미쳤어요. 여러분 사랑을 생각하면 그 남자 그 여자를 생각하면 정신을 잃는대요. 여러분 어지러지란 여름에 햇빛을 너무 쬐가지고 어지러질할 때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람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황홀경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에요. 언제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정말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정신을 잃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NIV라고 하는 이 성경은 아주 의역을 하기를 당신은 내 마음을 훔쳐갑니다. 자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빼앗겼어요.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서면 뭐 주장할 게 없어요. 네 마음 내가 다, 네가 내 마음 다 가져갔는데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나를 찾고 싶어가지고 이러는 판인데 이 어떻게 여기에는 마음을 빼앗긴 사랑을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 이야기를 누가 먼저 했는가 하면 여자가 남자에게 1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 고백을 벌써 했어요. 1장 1, 2, 2절 3절에 보면 내 사랑 당신은 나한테 키스해 주세요. 당신은 포도주보다도 더 향기롭고 어쩌고저쩌고 막 했는데 여자가 했던 그 말을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화답하는 노래가 이제 4장에 여기 적혀 있는 것이에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 대상에 집중했으면 그 여자가 눈길 한번 주는데 마음이 혼미해지고 그 여자의 목걸이 하나 보는 거, 그 여자의 반지 하나 보고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결혼할 때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손가락 긴 남자를 찾았대요. 손가락 긴 남자, 그 뭐, 무슨 쓸모가 있냐 그러는데 그럼 피아노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 뭐 짧은 남자도 괜찮다. 제가 짧거든요. 그랬더니만 손가락 긴 남자래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손가락 긴 남자고 사니까 뭐가 좋냐? 그러니까 아무 쓸 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충만할 때는 그 손가락 긴 거 아무 나중에 살아보니까 쓸 데도 없는데 그걸 보고도 마음이 자기 결혼의 조건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만난 배우자라고 칩시다. 배우자 에게 가지고 있었던 기준을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아, 참 귀하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걸.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자기 연인을 사랑했던지 한번 흘낏 보는데도 마음이 너무너무 자기 마음을 다 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고백했는데 이제 4장에서는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을 하면서 1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하면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포도주보다도 더 향기롭다 여자는 그렇게 말하였는데 남자는 여기에 포도주보다 더 향기로울 뿐만 아니라 너의 입술에서 너의 혀 밑에서 네가 입고 있는 모든 옷에서부터 향기가 가득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서로 간에 고백할 때에 서로 화답할 때에 이렇게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화답은 마음을 주는 행위예요. 당신은 정말 백합 같아, 장미 같아 그러면 장미꽃이지 한두 개가. 뭐 이렇게 말하는 장미꽃이지 한두 개가 장미 저 용인 에버랜드 가봐라. 때로 있다 때로. 여러분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여보 나 장미꽃 같지 그러면 여기 유일한 장미 같아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몇 송이나 사다 줄까? 무수히 많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화답할 때 즐거운 거예요. 화답할 때. 여러분 제발 좀 훈련 좀 해요. 직장에 가서도 말고 가정에서 먼저 훈련 좀 해요. 그죠? 오늘은 안 물을 테니까 자진해서 좀 하시기 바래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 화답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요.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9절 이렇게 말하였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조금 전에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아는 분들은 따라하고 몰라도 이 가사를 보면서 저 멜로디는 귀로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같이 화답할 때 정말 이 찬송을 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또 아는 찬양을 함께 부를 때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찬양하고 누군가가 그 찬양에 화답해서 또 다른 찬양으로 부를 때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성도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저도 수요훈련을 제가 교리훈련을 가르쳤지만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짧게라도 자기들의 이야기를 무엇을 도움받았는지 얘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 그 장태식 집사님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야, 저 사람 진짜 그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또 그 그룹에서 나누었던 엄밀한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그 이야기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 화답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사랑은 화답하는 데서 우리 마음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화답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하면 가만히 보면 이 9절, 10절, 11절, 특별히 11절, 12절 다 보면 이 남자가 자기의 연인을 어디에 비유하는가 하면 우리 11절, 12절 함께 12절을 읽을까요? 12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예, 여기에 보면 내 누이 신부는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로구나 그랬는데 15절에 보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물 이야기를 해요. 동산에 가득한 물. 물론 이것은 대단히 성적인 에로틱한 언어인데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 연인을 보면서 당신에게서 이렇게 향기가 납니다 라고 너무너무 칭찬한 이 남자는 이 연인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물이 있는 동산에 있는 샘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꽃이든지 나무이든지 과일이든지 식물이든지 모든 인간이든지 간에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향기가 먼저일까요? 생기가 먼저일까요? 생명력이 먼저죠. 그렇죠? 생기가 잘 돌면 그건 반드시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기가 없으면 생수에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절대 향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남자는 자기의 연인을 보면서 왜 동산에 있는 물로 데려가는가 하면 바로 그 생기를 생명수를 늘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에는 사랑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 향기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연인으로서 아름다운 성관계를 갖고 하는 것이 다 이 장면의 모습인데, 그러나 그가 묘사할 때 두 사람의 성관계 그 자체가 생기가 아니라 동산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수가 생기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내 마음속에 눈을 뿅 가게 하고 어질어질하게 마음을 흩어버리게 할 만큼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도, 그래서 그 사람의 향기에 흠뻑 취할 수는 있어도 살다 보면 향기가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생기가 없어서 괴로울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 속에 생명력이 없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모든 나무들은 그 시냇가에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시냇가에 물이 있는 곳에 도대체 심겨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근원이 되는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다 인생이 시들시들해져 가고, 우리 사랑하는 것 마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랑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이 그 생기가 넘쳐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빼앗는 이 사랑은 그들 안에서 생기 도는 게 아니에요. 물을 마셔야 해요. 물을 마셔야 돼요. 우리 자체가, 사랑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사랑 자체가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그분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이고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랑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 말라가는 거죠. 하나님만이 생명력을 가지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보다도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생명력, 생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영생을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한 사람에게도 나를 주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둘, 셋씩 낳고 나면요, 이 세 명을 다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인간은요, 세 명쯤 자녀를 낳고 두 명쯤 낳고, 아니 하나를 낳아도 사랑 못할 수 있어요. 셋 정도 낳으면요, 그 중에 누군가는 편애해요. 여러분, 안 할 수가 없어요. 골고루 사랑한다 절대 불가능해요. 해보면 그게 정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지 마시고 생기를 주시는 주님 앞에 가세요. 주님, 저는요 하나도 사랑 못해요. 저는요 둘도 사랑 못해요. 주님, 저는 셋 중에 얘만 너무너무 편애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한순간에 한 사람도 사랑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랑을 가만히 보면 누구 만날 때, 성도들이 교제할 때, 소그룹 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제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그 사람 말에 좀 귀를 기울여요. 그 사람 말할 때 핸드폰 꺼내서 막 딴 거 주식 검사하고 막 뉴스 검사하고 어제 무슨 일이 있는가 막. 여러분 제발 좀, 그 정말 앞에 사람 되게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무시하는 거잖아요. 말씀 들을 때는 좀 핸드폰을 꺼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진동전도가 아니고 좀 핸드폰 꺼두어요. 또 성경을 핸드폰에서 찾아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저는 할 수만 있거든요. 여러분이 종이로 된 걸 들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예, 종이로 된 걸. 하여간 여러분, 뭐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을 그 순간에 집중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조차 없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수는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는, 아가서의 이 남자는 계속해서 자기 연인을 어디로 초대하는가 하면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만든 동산으로 그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여러분, 동물들이 사랑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동물의 왕국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악어가 어떻게 자기 새끼를 알을 사랑하냐고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제 안에 동물적인 본능이 있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악어도 알을 놓으면 그 알이 위협을 당할까 봐서 그 큰 입을 벌려가지고 자기 입 안으로 집어넣는데요. 여러분, 그거 떨어지다가 어떻게 깨지지 않을까요, 그거? 그런데 그걸 그렇게 물고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죠? 자기를 보호하는 사랑이죠. 어제 우리 50대들 예비 수련회에 오후에는 염소탕을 이렇게 끓여서 먹었지만, 굉장히 놀라시죠? 염소탕. 저도 생애 처음 먹어봤습니다. 오전에는 몇몇 사람들하고 함께 등산을 했어요.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등산을 가면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자연을 주로 관찰하는 아주 그런 버릇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데 나뭇가지가 새싹이 났거나 그게 똑똑 부러져서 떨어지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센 바람에 저는 다 떨어질 것 같은데 막 흔들려도 그렇게 우수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어쩌다 떨어진 거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센 바람에 저 가지가 그 잎이 난 고줄기가 그 연한 새순이 안 떨어지고 붙어있다고, 떨어진 거 몇 개 안 된다고 그랬더니만 숲 해설하시는 우리 집사님 뭐라 그랬는가 하면, 목사님 저 떨어진 것도 저거 벌레가 먹어서 나무에서 떨어진 거지 나무가 떨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식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물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사람은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동물적인 사랑도 있어요. 우리에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이 인간이 사랑하는 것을 배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매일 지난 한 주 동안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저에게 오신 지 한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완전 논크리스천이에요. 불신자예요. 그런데 어떤 일로 기도를 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그분에게 금요일쯤 나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목요일쯤 기도를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했는데, 하고 난 뒤에 이틀이 지난 뒤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분이,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기도할 때 언급하신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왠가 하면 그 내용으로 제가 기도했거든요. 근데 교회 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안 믿는 어떤 영적인 경험 때문에 와가지고 혼자 막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딱 찍어서 이 구절로 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기쁘던지. 그게 바로 구원받는다는 증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당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분이 저한테 그 다음은 뭘 해야 됩니까? 이래요. 그 다음은 할 게 없어요. 예수를 믿는 일이 그 다음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즐거운지요.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거듭나는데 이렇게 그 사람 안에서 자기가 제 기도에 언어를 듣고 난 뒤에 가서 어떤 그 성경을 읽다가 깨닫고 아,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제게 보내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마음을 빼앗는, 우리 마음을 주는 사랑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서로 화답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에 이 사랑은 특징이 또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빼앗는 이 사랑의 특징은 아주 폐쇄적인, 그러니까 제한적인 한계가 있는 사랑인데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동산과 우물과 봉한 샘, 이것은 서로 간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봉해 있고 덮여져 있는 것이 5절에 보니까 동산의 샘이고 생수의 우물로 흘러가고 흐르는 시냇물로 내려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쳤던 우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그 물이 동산의 나무들을 적시고 동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마실 수 있는 생수로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아가서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특별히 배우자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다 주는 것은 제한적인 배우자에게만 자기를 주라는 소리예요. 짐승들은 교배를 할 때에 때에 맞춰서 얼마든지 대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인간은 결혼한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언제나 자기와 언약을 맺은 사람과만 부부관계를 맺는 거죠. 언약을 맺지 않았을 때는 이런 섹스로 인한, 섹스를 통한 성적인 관계는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런 제한적인 규정들을 잘 지킬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 주는 사랑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결혼하신 분들은 먼저 자기와 언약의 관계를 맺은 그 배우자에게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신실하게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에게만 자기를 주는 것을 비웃는, 또 자기 꿈을 찾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자기 주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불충실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너무나 언약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너무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 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언약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고 그래서 함께 결혼해서 한 사람은 나가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가정에서 가정 살림을 하고 또 둘 다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도 똑같이 함께 책임을 지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할 때에 사람들은 비웃어요. 너 뭔데 그렇게 고생하냐? 아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함께 책임지고 가정을 꾸려가고 하는 이 모든 일로 인해서 겪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자에게 신실한 사람들을 비웃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당신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대상에게 집중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여러분의 시간을 갖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때로는 시간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둘이 있는 것을 두려워해요. 목사님,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차라리 때를 이루어서 이곳저곳 여행 가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둘이 있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니까요. 여러분, 둘이 있으면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잠만 잡니까? 좀 대화 좀 하세요. 대화를 하라 그러면 또 누군 이렇게만, 목사님,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싸웁니다. 그래요. 아니, 대화를 하시라니까요. 대화를.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저의 영적인 멘토인 신흥섭 선교사님 부부가 결혼 생활 한 5년쯤 지날 때 제가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그랬어요. 왠가 하면 이 여자하고 말이 안 통해요, 말이. 그리고 이제 오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두 분이 오셔서 뭘 한두 마디만 질문을 하니까요. 제 아내가 제 기억으로 거의 한 2시간 가까운 시간 혼자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저의 과거로부터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뭐 다 기억해요.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요. 와, 정말 신혼여행 갈 때 무슨 모자를 썼으면 전 기억도 못 하거든요.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한 2시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와, 저 여자도 입이 있었구나. 뭐 그런 느낌으로 아, 이따가 이제 2시간쯤 지난 뒤에 우리 두 분께서 이렇게 물어요. 김 목사님, 왜 김 목사님한테 아내 주신 줄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너무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가지고 목사님이 윽박만 지르면 이 여자는 절대 말 안 해요. 윽박만 지르면 저는 집에 와서 할 말 있으면 해봐. 밥 줘. 그 끝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짧아야 돼요. 길면 화가 나요. 왜 내가 할 일을 이렇게 방해하지?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여자라 가지고 목사님 이 여자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거들랑 퇴근을 하셔가지고 집에서 2시간쯤 청소부터 시작해서 이 여자 곁에서 얼쩡거리시고 그리고 이제 마주보고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30분쯤 이렇게 얼굴을 보고 멍하니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입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미쳤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이 여자를 이해하면 목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좀 잘해보려고 그 여자를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한 3, 4년쯤 지나갈 때가 아내가 쓰러진 시기였어요. 참 재미있는 시간이 쭉 지나가던 때였어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서로 말을 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또 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정말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들으려고 좀 여러분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마음을 그 사람 귀에다 갖다 좀 붙여놔요. 그래서 여보, 당신이 좀 더 한마디 더 해봐. 내가 들어볼게. 또 내가 이해 못했으면 아, 그건 틀린 거고 이런 거 말고 아, 내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당신이 한 번 더 설명해 주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내가 진짜 멍청한가 봐.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건데 모르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참 여러분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너의 마음의 길이 흘러가는 거 먼저 너의 배우자에게 흘려보내라 말씀하고 계세요. 결혼을 안 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또 성도의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성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누군가에게 자기 마음의 귀를 열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마음의 귀를 열고 그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꿀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이 여자가 살고 있는 데가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높은 데서 내려오라고. 아마나와 스닐은 구약에서 찾기가 어려운 지명인데 아마 대체로 헬몬산 어느 한 봉우리가 아니겠는가라고 스닐은 생각하고 아마나는 남한 장군이 몸을 담그었던 아바나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게 어디든지 간에 이것이 지금 의미하는 것은 그 높은 곳에는 사자와 표범이 있는데 이 여자가 거기 산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드세서. 그게 아니고요. 이 여자가 이게 은유적인 시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 둘러쳐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자기 마음에 디펜딩하는 시스템이나 그 펜스를 칠 때가 정말 많잖아요. 이곳에는 교회 이제 막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곳에 오신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고 또 최근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항상 마음에 생각하는 게 교회로부터 다시 상처를 한 번 더 입는다면 나는 이제 이 교회 떠난다. 아니 상처 받으려고 하는 뉘앙스만 보여도 그냥 떠난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줬을 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상처를 받았을 때 가서 나 당신 때문에 이거 상처받았어. 왜 당신 말을 그렇게 하시오?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그걸 극복하면서 공동체를 자기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 지금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당신 정말 나의 연인이고 나도 당신한테 향기에 취했고 당신 보는 게 너무 좋은데 이제 당신이 내려와 주시오. 당신도 내려와서 마음을 열어주시오. 여러분 초청하고 있는 이곳은 그가 상처를 받아야 한다는 면에서는 상처받지 않고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산에 사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도사릴 수도 있습니다. 이곳으로 내려오라고. 여러분 사랑의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 접근을 허락해야 합니다. 접근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인 에어에 나오는 아주 헌신적이고 선교사로 떠나려고 하는 그 선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지는 않아요. 제인 에어에게 자신을 주면 되는데 정말 사랑하면서도 그 여자가 나타나서 가까이 오면 더 근엄해지고 더 말만 하면 인간적인 감정이라 그러고 다 잘라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열어주는 것 혼자만의 공간에 머물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이고 이 교회 안에서 저 높은 곳에 거하던 내 삶을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향기보다도 사랑 자체에 집중하고 사랑 자체보다도 생명의 물에 닿아서 생기에 집중을 할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거예요. 어제는 광주항쟁, 광주민주화항쟁 39주년을 맞는 기념날이에요. 참 여러분 이런 항쟁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된다는 것은 법적인 재판이 다 이루어졌고 반란이고 내란죄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 5월 27일 날 계엄군이 투입이 전남 도청에 이루어지는데 5월 그 26일까지 그 도청을 지켰던 사람들 중에 목사도 없고 신부도 없고 선임도 없는데 두 젊은 전도사가 있어요. 두 젊은 전도사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문용동이라고 하는 광주제일교회 출신의 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가남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으로부터 은혜를 크게 입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리고 전남노회로부터 전남노회 여전도의 파송으로 상무대에 그 당시 광주민주화항쟁이 있을 때 상무대 교회의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월 18일부터 엄청난 폭압적인 진압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으니까 그 환자들을 도청에서 병원으로 후송하던 그 일을 하던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결국에 도청에 남게 되었을 때 그가 맡은 일은 뭔가 하면 보직은 바로 무기고를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을 데려주다가 이제 무기고를 관리하고 26일이 되었는데 내일이면 이제 계엄군이 쳐들어오는 날입니다. 자기 누나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야? 너 나와라. 마지막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 그랬더니만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청 지하에 수류탄과 총기류와 TNT가 많은데 내가 내관을 분리해서 다 보관하고 있어요. 이게 터지면 반경 5km까지는 다 파괴될 만큼의 분량이에요. 나는 여기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서드가 말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에 세 발의 총탄을 맞고 죽음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이 이야기는 살아남은 윤상현이라고 하는 친구가 증언해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이 한 젊은이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그가 무엇을 위하여서, 누구의 생명을 위하여서, 무슨 일로 그 자리에서 자기 생명을 장렬하게 바쳤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 자체도 아니고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안다면 이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자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이런 불의 앞에 항거하면서 자기를 드리는 삶이든지 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정말 선교사로 가서 살리는 삶이든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로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 드려야지만 이룰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다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다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